윤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국의 전도왕 50명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왕들에게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모두가 전도하다가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통계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다가 모두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의 병이 아니고요, 전도자의 그 병. 세 번째는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유명인사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다가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복음을 전달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보여지는데, 먼저는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더라는 거지. 변화가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왕을 인터뷰한 이 윤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 축복을 원하시죠? 복받기를 원하시죠? 복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꼭 내가 등록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담이 앞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양정교회 아무개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거, 그 삶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자예요. 이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전달하는 복음이 실효성 있게 그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죠. 주변 사람이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집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전도예요. 전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고 살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야 합니다.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생각에서 우리의 말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우리 입으로 뱉어지지 않아요. 생각부터 달라야 합니다.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아버지를 아미떼라고 그래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럽니다. 아미떼의 뜻은 성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경건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 그가 바로 아미떼입니다.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가 하는 일은 이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주인이 입에 탕 물어주면서, 야, 저기 누구에게 갖다 줘 하면 그 아이가 탁 날아가가지고 아무 말 안 합니다. 다른 말 하면 큰일 나지요. 왜?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탁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전령. 선지자라고 하는 수식어하고 전령이라고 하는 뜻이 일치를 보이잖아요. 당시 큰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타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아수르 하면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막 치를 뜰 수도 있어요. 왜? 나라를 삼켜버렸으니까요. 고통을 줬으니까요. 누군가를 보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이름 앞에 수식어로 붙는 수식어,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수식하는 얘기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달하는 사명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어서 내가 전달한 건 다 받아야 될 텐데,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사역자의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움, 애정,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선지자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너 왜 사명 다 하지 못해서 하나님 꾸중을 안 하십니다. 전달했으니까. 그의 손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명령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상황들, 그 상대의 모든 전우사를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철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철이 없는 모습은 없습니까? 몇십 년, 아니 몇 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고 그런 신앙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철이 없어도 철이 없는 요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요나의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요나는 선지자의 사명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선지자였기에 가야 했습니다. 일어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외치느냐 이거예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어진 사명을 지연시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들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판단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요나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가 주저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가 활동했던 활동상을 얘기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왜요?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같은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애국심이, 여러분 누구 못지않은 애국심이 딱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짓밟았던 아수르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달해서 돌이키면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싫은 거예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 갈등을 완전히 표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동포를 향해서는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혼내시기 전에 우리 바로 섭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아수르를 무찔려 주옵소서, 아수르를 착 박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애국심의 발로로. 그런데 그 얘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제명했습니다. 니느웨에 안 된다는 선을 그어버렸어요. 저들은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요나가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이런 생각이 언제든지 자리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여러분, 천국은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도 나누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거예요. 편견의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도 불신의 선, 편견의 선을 계속 긋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계산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데, 물론 머리가 많이 빠지셔갖고 매달 남지 않은 분들은 자기 머리카락 셀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머리털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이 모낭 속에는 아직 생명이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것을 자극해서 요즘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다 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마저도 내가 센 바 된다 이거. 내가 셀 수 있어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꼼짝 말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 철없는 자세를 넘어서는 행동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면 즉각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연시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아, 도무지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멈춰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한다면 빨리 멈추는 것이 최선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 폭풍 이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순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요나가 탄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요나가 합승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떠날 그 찰나에 아,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잠깐만요 하고 올라탄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뜻대로의 행보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집니다. 순탄한 항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각기 믿는 신을 이름을 대고 위에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배에 무게가 나가는 것은 다 뜯어서 그것이 기관일지라도 다 뜯어서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짐들 가운데 무게가 나가는 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평소에 같으면 이건 생명과도 바꿀 만한, 견줄 만한 그런 귀중한 물건들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태연히 배 밑에서 콜콜 차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 철없는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선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비뽑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터지면 그 원인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한 결단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지금 배 위에서 그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뽑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습니다. 그는 큰 폭풍의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도 살아가고 싶었을 텐데 거기 가면 내가 굳은 걸 볼 테니까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야지 그러면서 급지급 달려가서 탔을 텐데 그가 뽑히고 만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어요. 여기서 우리가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요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 나를 들어서 그 폭풍으로 거센 물결을 만들어내는 그 바다에 던져야만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시하시거든요. 그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벗어났다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매의 맛도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매도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요. 왜요?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요. 이방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이미 버리신 사람들이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이 어긋난 길로 가셨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그 내용,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죽어서 주어지 본들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 그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뭔가 움직였습니까? 뭔가 열매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드신 그 자체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미하고 어떤 행동을 거기에 막 행사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가 받아졌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무지 하나님 마음을 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믿는다 해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깊이 따져보면 여러분 옆 사람이 내 생각을 평가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복 주기는 걸렀을 거예요. 복 받기는 걸렀어요. 왜요? 생각하는 것이 빼딱하니까. 선지자 요나가 그 많은 사람이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태연자격하게 쿨쿨 차고 있었다는 것.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풍을 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선상에서 제비를 뽑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가 선택되어져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찾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더 점점 깊어지는 성숙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저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정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갈수록 성숙되어지고 갈수록 품격이 있어지고 갈수록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게 뭔데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복음 자체인데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얘기한다 해도 그들이 그 말의 이 경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도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말씀을 놓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근원은 출발이잖아요. 복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근데 복을 얘기하실 때 그 복이 개개인에게 딱 와서 누려지는 비결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명령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나에게 친숙한 것이잖아요. 나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에 대한 그 장문의 얘기를 펼칠 수 있는 것. 나에게 익숙하니까요. 친숙한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친숙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셔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이 원리를, 복과 저주의 원리를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속에 딱 장착했다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주받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 그들은 저주받아서 슬프겠지만 더 궁극적인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저주의 근원이에요. 이거 비극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 땅에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시점에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는 일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양정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줄 저는 믿어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더 세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양정교회라고 딱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를 통해 복받는 일들이 쫙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은사 때문에 흘러가는 복을 차단하고 막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와 복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도 유통시켜야 합니다. 나만 받아서 오늘 막 말씀드렸어, 너무 좋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좋았다면, 은혜가 됐다면 누군가에게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직무유기라고 하는 죄에 걸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전달하라고 주셨어요. 안 한다? 직무유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됩니다. 정할 수 없다면 요즘 보니까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자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애들한테도 전달하세요. 놀라운 것은 걔들이 귀가 있어요. 주인이 무슨 말 하면 듣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내 남은 재산, 내가 죽으면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요놈한테 줘야지. 고양이한테 줘요. 개한테 줘요. 아니, 사실입니다. 지금 유산을 고래에 간다는 거예요. 복을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요나는 고통을 유통시키고 있어요. 그 배에 탔다는 것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지만 않았다면 폭풍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가운데서 발부둥 치도록 했어요. 살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져야 할 텐데 우리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그들에게 안겨주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요나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철없는 요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면 큰일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계속 친숙하게 하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뭘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인 거예요. 웃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먹을 것을 건넸을 때 웃더라. 그거 전달하는 거지요. 내가 좋은 칭찬하니까 그가 웃더라. 그 칭찬하는 거지요.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는 웃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전달했어요. 누가 원인이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 찾았는데 요나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엔 기술되어 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 배에 탔던 선은 그 손님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 제비 뽑힌 요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했던 내 생명과도 버금같이 느꼈던 그 모든 짐을 이미 바다에 던졌었는데요? 다 잃어버렸는데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명을 회피하면 먼저 자신이 고난당합니다. 이웃도 고통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기쁨을 줘야지. 웃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어요. 다시 본문 1절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읍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많이 알았어요.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결국에는 이내가 크시기야 이 뜻을 탁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심정은 살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에 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내며, 성내는 것도 어떻게 성냅니까? 매우 싫어하며 성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살 길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철이 없어도 이만저만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 철없는 선지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 아멘, 그것이 정답입니다. 딴소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요나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긍휼을 몰라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켜요. 내가 가만 안 되지. 우리 동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저 나라 완전히 부숴버려야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늘 묵상하다 보면 어떤 편견에 어떤 오류를 발생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해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되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자리해요.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참 거룩은 나와 같은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죽을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이 이 은혜의 반열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실천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참 거룩을 가르쳐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누구 하나 죽을 존재가 없습니다. 전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그들도 나처럼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충성을 100% 하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래요. 그죠?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겼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100% 충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그 100%의 충성을 안 한다는 거지요. 불충이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젠 오라요. 언제든지 옳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는데 안 해요. 해야 될 사명을 해태시켜버려요. 남들한테 맡겨버립니다. 자기는 발 뺍니다.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발을 쑥 빼고요. 자기 이름을 내야 될 이 현장에는 쫙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요나의 철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루거나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일입니다. 철없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에 칠뜨기라고 하는 좀 모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칠뜨기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허우적거리는 부잣집 외아들을 강물에 뛰어들어서 탁 건져냈어요. 칠뜨기는 모자라는 아이였지만 이 부잣집 주인은 칠뜨기를 매우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때때로 쌀가마니를 지고 칠뜨기 집에 갖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잣집 그 주인이 모자라는 이 칠뜨기를 왜 이렇게 섬겼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외아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네가 먼저 깨달은 이 비밀, 이 복음, 너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부여하노라. 너 선지자로 살아야 돼. 너 전도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 미션을 주셨어요. 이 미션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부잣집 아들이든 남보다 못한 사람의 자식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민족에게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그 니느웨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그 심정을 읽지 못해서 차단해버려요. 이거 철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어서 사명을 주셨어요. 선지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여러분의 양 어깨에 탁 장착하셨어요.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사명에 선을 긋지 마, 그래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신에 희락과 기쁨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합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입 탁 다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해. 너 이거 한번 해줄 수 있겠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삼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거 해? 아니고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네가 하면 내가 기쁠 텐데. 이런 감동이 온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철없는 선지자 요나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고 사람들이 기쁨과 웃음을 줘야 될 텐데도 고통을 안겨주는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보단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유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